오늘은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어느 분이 자신의 삶의 혁명을 가져오길 원했습니다. 자신의 이미지를 바꿔보기로 한 것입니다. 여자분들은 머리 스타일을 바꾸기도 하고 남자분들은 머리를 밀기도 하고 점잖은 사람은 수염을 기르기도 하는데 이분은 아예 자신의 이름을 바꾸기를 원했습니다. 그동안은 너무 평범하고 안전한 삶을 살아왔는데 이제는 평범하고 안전한 삶에서 벗어나 좀 화끈하고 멋진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First name과 last name은 그대로 두고 middle name만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름을 바꾸기 위해 법정에 갔습니다. 이름 바꾸는 거 쉽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여러 가지 서류를 작성했고 여러 번 법정에 가야만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정에 가는 날입니다. 그날따라 많은 케이스가 있어서 오래 기다렸습니다. 자기보다 바로 앞선 케이스 사람들은 아주 심각했던 것 같습니다. 법관 앞에서 싸우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경찰이 들어와서 에스코트해서 법정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이분 자리가 되었습니다. 문제없이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법관은 이름을 바꾸는 것을 허락해 줍니다. 이름이 바뀐 판결문을 손에 쥐고 법정을 나서려는데 수위가 붙잡으면서 지금 나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고 물었더니 조금 전에 나간 두 사람이 아직도 파킹장에서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괜히 잘못 나가다가 피해를 볼지 모르니 나가지 말라고 말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때를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바뀌어진 이름을 수희에게 보여줍니다. 그의 바뀌어진 미들네임은 Danger. 여러분 저의 이름을 잘 아시니까 제 이름을 다시 한번 소개해드릴까요? 영어로 영길리인데 저의 미들네임은 길입니다. 이분처럼 저의 이름을 바꿔보면은 영 데인저 리. 가까이 오늘은 오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순절을 맞이해서 성경에 나온 나그네들을 생각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살펴보았던 이들은 위험한 나그네 길을 간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 야곱, 라합. 이번 주는 우리가 고난주간으로 지키는데 예수님의 일주일 마지막 삶을 보기만 해도 한 시간도 위험하지 않은 시간이 없었습니다. 성경에 나온 모든 사람들은 위험한 나그네 길을 갔습니다. 이들 모두의 미들네임은 Danger.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왜 성경에 나온 인물들은 모두 위험한 나그네 길을 갈 수밖에 없을까? 이번 주 우리가 고난주간 영어로는 Holy Week을 지내고 있습니다. 지내기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마지막 고난주간 그토록 위험한 길을 가신 십자가의 주님을 묵상하면서 은혜로운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예수님의 마지막 이 땅의 삶이 그려져 있는데요. 예수님은 공생의 첫 시간부터가 위험한 시간이었습니다. 성령은 예수님을 위험한 광야로 몰아내셨습니다. 한편 주님은 3년의 당신의 삶을 이처럼 표현하죠.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둘 곳도 없도다. 이처럼 평생을 아슬아슬하게 사시다가 이제 역사적으로 가장 위험한 형틀로 인정되고 있는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의 마지막 장면을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28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짧은 절이지만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약속하신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십자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지만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이제 구약에 약속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목마르다. 물론 예수님께서 목마르시기에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또 다른 이유가 있었는데 요한복음 기자는 예수님은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목마르다 고백하는 것과 성경을 응하게 하는 것 어떤 관계가 있는가 살펴봐야 될 줄로 압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장면이 이미 시편 69편 21절에 기록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시편 69편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군가 와서 당신에게 쓸개와 초를 마시게 하여야 성경의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고백을 하셨던 것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9절 말씀입니다.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님의 내가 목마르다라는 고백을 통해서 결국 시편 69편 21절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십자가에서 신포도주를 받으심으로 해서 마지막까지 이루셔야 할 걸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분명 예수님은 고통 가운데서 이것을 마셨습니다. 최근 이 해인 수녀가 암투병 하신 것 많은 분들 아실 줄로 압니다. 고통스러운 암치료를 마친 후 시집을 펴냈는데 다음과 같은 시를 기록했습니다. 그 시를 읽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신포도주를 받으시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됩니다. 물 한 모금 마시기 힘들어하는 내게 어느 날 예쁜 영양사가 웃으며 말했다. 물도 음식이라 생각하고 아주 천천히 맛있게 씹어서 드세요. 천천히 맛있게 씹어서 드세요. 이 시를 읽으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혜인 수녀에게 암투병을 하게 하셨는지 한 가지 이유는 깨달은 것 같습니다. 입도 타고 식도까지 다 타서 물 한 모금 마시기 힘든 고통, 그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사실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모든 세포세포가 다 타셨습니다. 모든 것이 고통스러우셨습니다. 세포세포가 무엇에 닿을 때마다 아픔을 느낍니다. 그러나 끝까지 예수님은 신포도주를 입에 대십니다. 마지막 남아있는 시편 69편 21절을 응하게 하시려고 모든 세포는 다 타 있었지만은 예수님은 신포도주를 마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이 땅 위에서 인간의 몸으로 최후의 말씀을 하십니다. 30절 말씀.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은 그 누구도 가지 않았던 가장 위험한 나그네 길을 끝까지 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외치신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들의 질문은 완전히 풀리지는 않습니다. 왜 예수님은 당신의 미들네임을 위험으로 하셨어야 하였는가? 왜 예수님은 위험한 길을 가셨어야 하셨는가? 물론 많은 분들은 해답을 안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거야 우리들의 죄 때문이죠. 그 생각은 잠시 접어두시고 성경에서 그 이유를 찾아보시겠습니다. 같은 결론에 이를지도 모릅니다. 구약에 보면 예수님의 미들네임이 데인저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는 헬라어인데 히브리어로는 예수가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예수가 여호수아이고 여호수아가 예수입니다. 그 뜻은 구원자, 좀 더 정확히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사실 예수님의 모습은 구약 전체에 나타나 있지만은 특히 여호수아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을 제일 선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모습을 살펴보면은 왜 예수님의 미들네임이 데인저가 될 수밖에 없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분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금방 눈에 띄는 것은 여호수아도 모험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광야 시절 이스라엘을 인도했지만은 여호수아는 이제 광야의 삶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는 모험을 시도합니다. 유목민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미 청동기 문화에 살고 있는 가나안을 침공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라기 미국을 침공하는 것과 비슷할지도 모릅니다.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모험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미들네임은 데인저였습니다. 예수님이 여호수아를 따른 것은 분명합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도 왜 여호수아가 데인저러스한 사람일 수밖에 없었는가? 그러면 예수님의 모습에도 우리가 뭔가 실마리가 잡히게 될 줄로 압니다. 신학자들은 여호수아와 예수님의 또 다른 공통점을 이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에 안식을 준 사람, 예수님은 온 인류에게 안식을 주신 분. 여호수아가 그처럼 위험한 길을 간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서요. 대신 그는 위험한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처럼 위험한 길을 가신 이유가 쉽게 정리가 됩니다. 온 인류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모든 인류를 죄의 길에서 벗어나 안식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대신 아무도 갈 수 없는 위험한 길을 가신 것입니다. 이제 왜 두 분의 미들네임이 데인저러스가 될 수밖에 없는지 이유가 밝혀진 것 같습니다. 그들은 큰 것을 바랬습니다. 큰 것을 소원했습니다. 큰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안식,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안식을 바라보았고, 예수님은 온 인류의 안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도리어 위험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큰 꿈을 가질 때, 큰 뜻을 이루고자 할 때, 어느새 우리들의 미들네임은 변합니다. Danger. 여호수아가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또한 모든 인류의 아비가 되길 원했습니다. 복 그 자체가 되길 원했습니다. 그의 미들네임도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죄에 빠진 온 인류를 안식을 주시길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시길 원하셨습니다. 너무나도 엄청난 꿈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의 미들네임은 바뀔 수밖에 없었습니다. 금주 사순절 마지막 주간이자 고난주간입니다. 이 고난주간 너무도 엄청난 꿈을 가지셨기에 온갖 고통을 당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위험한 길을 마다하지 않으신 주님의 모습을 만나십시오. 그러나 주님을 진정 만나시는 분은 그것으로 그치지 않을 줄로 압니다. 주님을 본받게 될 줄로 압니다. 주님처럼 큰 것을 바라보며 주님을 따르는 삶의 결단을 하게 될 줄로 압니다. 위험한 나그네가 되어갈 줄로 압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나그네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은 큰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나그네가 될 수 있었습니다. 아니, 참된 나그네가 될 수 있었습니다. 참된 나그네라고 말씀드리고 보니까는 질문이 떠오릅니다. 참된 나그네가 있고 거짓 나그네가 있는가? 나그네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피난민, 또 하나는 순례자. 이 둘은 밖으로 보면은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둘은 분명 그래서 나그네입니다. 그러나 결코 같지는 않습니다. 이 둘을 구별하는 결정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이 둘은 모두 어디론가 향하고 있습니다. 이면은 같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무엇을 향하여 가느냐가, 한 사람은 피난민, 한 사람은 순례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피난민은 자기의 삶의 안정을 향하여 떠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삶의 이유가 바로, 삶의 이유가 바로 자기입니다. 자기가 온 세상보다 더 큽니다. 그래서 이들의 미들네임은 데인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데인저 같습니다. 그러나 안락입니다. 안락을 향하여 갑니다. 반면 순례자는 삶의 큰 목적을 안고 떠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보다 더 큰 목적을 안고 갑니다. 한 가지 목적이 이루어지면은 더 큰 목적을 향하여 갑니다. 아니, 더 큰 목적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미들네임은 항상 danger. 얼마 전에 저희 교우님들 중에 미들네임이 danger이신 분을 만났습니다. 요즘 저는 그 사람 피하느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지난번 안수집사 교육 시간에 어머니 교회라는 주제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한 집사님이 다음과 같이 고백하셨습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몇 년 전부터 보스턴 한인교회는 저의 어머니 교회가 되었습니다. 요즘에는 저에게는 교회를 향한 큰 꿈이 있습니다. 저는 제2희년 행사위원장이 되어서 멋지게 교회 사역을 꾸려나갈 꿈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교회가 제2의 희년을 맞이하려면 얼마 남았죠? 예, 잘 아십니다. 43년이 남았습니다. 이 집사님은 벌써 43년 후를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하고 나이가 같아서 계산할 필요도 없습니다. 제2의 희년에 제 나이는 100살입니다. 얼마 안 되죠? 하여튼간에 이분이 갖고 있는 꿈 얼마나 위험합니까? 아마 장수의 비결까지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서 그 위대한 꿈을 그대로 이루시던가 아니면은 더 크게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위험한 사람들을 좋아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라합이 그랬고,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께서 제2희년의 꿈을 갖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여호수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호수아와 함께 처음에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갈렙이 있지 않습니까? 12명의 정탐꾼 중에 둘만이 긍정적인 보고를 모세에게 해서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지 않습니까? 첫 정탐을 마치고 40년이 흘렀습니다. 드디어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스라엘과 더불어 가나안 땅을 차지했습니다. 이때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유명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청년들이 좋아하는 복음성과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런데 그 산지가 우리가 생각하는 에덴 동산과 같은 산지였을 줄 압니까?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구했던 그 땅은 이스라엘 안에서 가장 험한 땅이었습니다. 험한 산지였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그가 이 산지를 달라고 하였을 때 정확히 갈렙의 나이는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85세였습니다. 이 노래는 청년들이 많이 부를 노래가 아닙니다. 상록회원을 비롯한 모든 교우님들이 불러야 하는 노래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갈렙은 85세에 가장 어려운 땅을 자기에게 맡겨달라고 한 것입니다. 사실 그 나이가 됐으면은 도리어, 그리고 옛날에 그 여호수아와 모세에게 그 훌륭한 보고를 했던 그 덕이 있으면은 혜택을 받아서 나에게는 누워서 떡 먹게 하는 땅을 주시어 말해도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러나 도리어 가장 험한 산지를 맡겨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삶의 소중함을 알았습니다. 끝까지 큰 삶의 목표를 안고 사는 것이 중요함을 알아서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구한 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위해서. 그로 인해 그의 미들네임은 Danger. 에블린 브랜드라는 영국 여인이 1909년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인도로 떠나갑니다. 인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산지였습니다. 에블린이 50세가 되었을 때 남편이 세상을 떠납니다. 모두들 이제는 영국으로 귀국할 것을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미들네임은 Danger. 나이 70세가 되었습니다. 선교부에서 귀국 명령을 내립니다. 이제는 더 있어도 선교비가 오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선교부 도움 없이 혼자서 계속 당신에게 주신 산지에서 일합니다. 75세가 되었습니다. 말을 타며 선교를 하였는데 말에서 떨어져서 엉덩이 뼈가 부러졌습니다. 유명한 의사였던 아들이 와서 권합니다. 어머니 훌륭하게 사역하셨어요. 이제 집으로 가요. 에블린은 거절합니다. 그 어떤 것도 그녀가 갖고 있는 산지를 정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꺾지 못합니다. 93세가 되었습니다. 이젠 더 이상 말을 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에블린을 사랑하는 이곳 주민들이 그녀를 가마에 태우고 산지를 다닙니다. 2년간 더. 평생을 위험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Danger라는 미들네임을 안고 교회 여러분, 우리 모두 나그네입니다. 어떤 나그네이십니까? 피난민이십니까? 순례자이십니까? 무엇을 향하여 가십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에 따라 우리의 나그네 길은 결정이 됩니다. 이번 고난주간 위대한 나그네이셨던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참 나그네가 되기로 결단하십시다. 순례자가 되기로 결단하십시다. 상상할 수 없는 것을 구하십시다.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마저 구하십시다. 그리고 최고의 미들네임을 소유한 그 그룹에 함께 속하십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묵묵히 돌아가셨습니다. 말씀을 거둡니다. 오늘이 종려주일, 호산나 찬송을 받으시면서 예루살렘 성에 주님은 입성하십니다. 언제든지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갖고 있는 높은 뜻 때문에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팔리시고 제사장들에게 붙잡히시고 베드로에게 배신당한 채 로마 군병에 의해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일주일 내내 묵묵히 그 길을 가셨습니다. 십자가에서는 엄청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고통스럽기에 침묵으로 그 시간들을 보내신 것 같습니다. 위대한 꿈을 가진 사람들은 침묵의 사람들이 되어가나 봅니다. 이혜인 수녀는 당신의 또 다른 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님의 고난의 한 면을 느끼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제목은 병상일기 2. 아플 땐 아프다 하고 신음도 하고 슬프면 눈물도 많이 흘리는 게 좋다고 벗들이 나에게 말해 주지만 진정 소리 내는 것이 좋은 것인가? 나는 나의 아픔과 슬픔에게 넌지시 물어보았지. 소리 내는 것이 좋은 것인가? 나는 나의 아픔과 슬픔에게 넌지시 물어보았지. 그들은 내게 딱 부러지게 대답은 안 했지만 침묵을 좋아하는 눈빛이기에 나는 그냥 가만히 있기로 했지. 끝내 참기로 했지. 우리 주님도 그러시지 않았을까요? 가만히 끝까지 참으시지 않으셨을까요? 도리어 성경을 이루시기 위하여 마지막으로 고통 중에 말씀하신 것뿐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서 위험한 길을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갈 길을 다 마치신 후 외치신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아멘. 예수님의 고난 앞에 침묵으로 잠시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고통의 표현은 침묵이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을 아셨기에 시편 기자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하여 고통 가운데 그나마 말씀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내가 목마르다. 우리의 머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고통 앞에 이번 일주일 침묵으로 쓰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한 가지 음성만 듣게 도와주시옵소서. 다 이루었다. 그리고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사역 잘 감당케 도와주옵소서. 더 큰 것을 구할 줄 아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갈렙이 상상할 수 없는 것을 구했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그러한 것을 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위대한 나그네들이 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쫓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도 예수님을 닮은 자가 되게 도와주소서. 우리도 끝내 침묵으로 우리의 고통을 표현한 채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고난주간 많은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되 주님의 침묵의 고통을 체험하는 축복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위대한 꿈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